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업으로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님께 도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번 학부모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학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올바로 배우는 참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마땅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학부모가 마지막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어린 영혼들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함께 같이 찾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 사사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만화는 구약시대에 가끔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도해서 외쳤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또는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그때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교훈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준 그분이 누구인지 만화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항상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지만 삼손의 아버지 만화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때의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을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찬 석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봤다. 내 뜻대로 다 해봤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 하나가 골프공이고 또 하나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정말 자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자식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원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팔 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시기 다 지나가고 나서 야 그때 자식 교육을 그때 그렇게 해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맞게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다면 이 부모님들은 대개 자식은 내 거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옛 성현들도 말씀하시기를 원래 부모는 활이고 그리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그 활 시위에 화살이 떠나듯이 부모에게서 자녀는 떠나갑니다. 그 자녀가 떠나갈 때 그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화살이 아니고 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활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그 방향을 맞추냐에 따라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 천국을 향해서 쏠 것이냐,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부모인 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죄성이나 그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유전으로 물려받습니다. 그건요, 뭐 성질 부리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건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이 119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안 쉬어봤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 쉬어본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1190번,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답니다. 저도 읽어봤지만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애벌레가 있어야 나비가 있듯이, 알이 있어야 새가 있듯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바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은 그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듭나게 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럼 누가 가르쳤나 그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열심히 성경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주 영혼을 가진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귀한 생명. 이 세상에서 학부모 학교 가보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애가 공부 잘해갖고 출세하는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우선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면류관이나 영광은 썩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말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그 영광을 아이에게 주는 그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한 그런 부모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 139장 보겠습니다. 시편 139장. 139장은 시편밖에 없습니다. 제가 심장 박동수다. 지금 많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39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 내가 내 자녀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은, 또 내 자녀를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31장 보겠습니다. 욥기. 엽기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욥기. 욥기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동안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그렇게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이 땅에 나오도록 그렇게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다만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났듯이 다시 한 번 태어나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죠? 에벨레가 없이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자녀를 나에게 맡기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 한나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내 자녀를 내가 끌어안고 평생을 산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처럼 나도 내 자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기르는 가장 중요한 우선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겠다. 잘 길러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되어서 그냥 세상을 빛내는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더 값지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구원받기는 점점점 멀어가죠. 맞습니까? 그러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그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도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을 10배나 더하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은요, 성공하고 안 하고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그거는 우리의 어떤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권한에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는 맡겨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고 그잖아요. 또는 아주 거부가 아브라함처럼 아주 거부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기도 하시고 때는 그렇지 않게도 하시고 전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그 모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그 어릴 때 교육했던 그 교육이 평생 갔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이들로 그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을 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한 민족을 이끄는 대권을 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그죠? 대권을 쥔 사람이요.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늘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거기서 말씀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은 제가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23년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 와서 봉사하면서 이제 10여 년 이상 이 우리 학생들,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겪으면서 10년간이나 고민해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이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느끼고 그동안 제가 준비해왔고 그동안 했던 것을 전부 얘기하려면 저녁마다 한 달간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기도 어려울 거고 하루 전에 오기도 이렇게 어려우신데 그죠? 어떻게 간단하게 쉽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교육이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교육자들이 뭐 세상 교육에서도 뭐 교육이란 이렇다 저렇다 다 말을 하지만 별로 그게 그 말입니다. 이건 실제로 자기 그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지금까지 해본 그걸로 볼 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부모님의 본을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뭘 아이들이 본뜨냐면 첫 번째, 엄마 아빠 있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의 화목한, 부모의 화목한 가정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본이 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의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세 번째, 가정에서의 실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에 아이들은 이 본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 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약 80%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이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같은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이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저는 2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에요. 우선 세부 항목으로 부모의 화목이다. 그럼 부모의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예.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로서 남편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사랑의 주체가 뭐예요? 남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좀 이따 설명을 좀, 이거는 내일 아침에 아주 중심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건 내일 저녁이죠.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내. 아내는, 예,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이게 부모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복. 요거는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아침과 자녀 교육하는 것까지 이어서, 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 질서는 우선, 하나님. 보이나요?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 이 내려가는 이 관계는 뭐냐면은 사랑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올라가는 것은 순종 관계입니다. 이거는 순종 관계예요. 순종 관계. 교회가 그리스도나 하나님한테 맘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맘먹고 그냥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올라가는 것은 순종 관계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우선 남편과 아내 이 두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갈 때는 사랑 관계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뭐예요? 순종 관계요. 남편과 아내를 우리는 이제 부모라고 그러죠. 예? 부모고. 여기 이제 자녀가 있어요. 부모,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는 이거는 이제 사랑 관계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는 순종 관계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순종 관계고, 내려가는 것은 사랑 관계. 이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질서를 가정의 본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잘 알죠. 말, 기, 교, 전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그리고 전도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일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인데, 이 신앙교육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 그 첫 번째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학교 교육입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정신앙교육이 실은 80%고 교회 학교 교육이 20%라는데 우리는 이번 학부모 학교를 향해서 가정신앙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실제로, 예, 실제로 어떤 그 실습을 해가면서, 예, 이것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가정신앙교육이 무너지면은 교회 학교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업 교육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 한 가지는 이제 공교육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사교육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교육이 80%, 사교육이 20%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자, 그런다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부모가 되는 법을 교육받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어쩌다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어리어리 그냥 아이들이 그냥 커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유태인 교육 방법이 뭐냐면 그들은 쉐마를 계속 암송하고 외웁니다. 쉐마가 뭐냐?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있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아이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나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커서 부모가 돼서는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모가 평생 또 너도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본을 부모가 평생 자녀를 가르치면서 실제로 잡고 가르칩니다. 그건 이제 내일 구체적인 것은 내일 말씀드려요.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 왔고 그것을 본으로 아이들이 봐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 부모가 나를 가르쳤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에게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모세가 신명기를 쓸 그때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대인들은 그 교육 방법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다 띵 거기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고 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으냐는 겁니다. 예, 이 성경 교육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약 1500여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도요. 그 사람과 어떤 장소에게 많이 나오는데 시간별로 그게 또 어떤 사건이 다르죠. 그것을 입체적으로 전부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면 머리가 좋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릴 때부터 그것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그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 교육은, 이 세상의 학문은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 교육을 완전히 그냥 텍스트 교재, 이 성경 교재 하나만 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시청각 교육을, 지금 저도 시청각 교육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물들어서 그래요. 얼른 이해하기는 이게 빠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 어려운 교재, 그거를요, 그 많은 장소, 그 많은 인물들을 전부 시대적으로 또는 그 역사적으로 그 내용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 머리를 가지면 이 세상 학문은 쉬운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에서도요 또는 아침에는요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런다. 아침에는 종교 교육밖에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약성경은 안 믿습니다. 구약성경만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구약성경 가르치고 탈무드 가르치고 그게 오전 내내요. 오후에 가서 이제 학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능 거기 이제 SAT 그것도 수능이라고 볼 수 있죠. 수능 시험 보면은 점수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걸 배우다 보니까 쉬운 것은 금방금방 습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어렵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려운 것을 배워버리니까 쉬운 것은 금방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4절부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습니다.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진짜 내가 낳은 자녀같이 그렇게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자녀를 낳은 부모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부부간에 어떤 화목을 하는 그 본이라든지 가정의 질서 또는 가정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 없는 분인데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전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면서 가르치셨지 절대 자기는 안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됐습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을 부모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두 번째, 실제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하신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됐어요. 실제로 부모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가 행하면서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그 쉐마 말씀이 들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부모가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떡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제부터는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예.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많은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때는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이제 조직만 남는 그 예를 어떤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작할 때는 구세균교회도 그렇고 장로교회도 그렇고 예, 감리교회도 그렇고 침례교회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점 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함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전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고, 조직이 들어가고, 그래서 2세, 3세가 됐을 때는, 예, 조직만 남는, 그리고 성령의 그 촛대는 옮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잖아요? 정말 이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교리적인 것을 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실천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기도가 뭐냐 이걸 교리적으로 가르친다면은 어머니는 실제로 기도하는 실천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가르치고 실천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유니게는 헬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유산으로 지금 전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암송해야 될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떡하여?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학교 교사에게? 교회학교 교사에게? 물론 교회학교 교사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가르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아이에게 물려줘야만, 그래야 그 아이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그 영혼을 가진 생명이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 구원받게 하려면 때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에 아이 속에는 미련한 것이 이게 얽혀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간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성, 죄의 기질, 영어로는 sinful nature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죄 기질, 어떤 죄성,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그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그거는 그냥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이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아픈 맛을 봐야 자기 스스로 이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놔야 그잖아요? 어떤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걸리지 않듯이 그잖아요? 작은 아픔을 견뎌내가야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아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순종할수록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이 뭔지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교회학교 교사나 또는 일반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못 배워서 그래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 본성이 올라와갖고 112로 신고합니다. 아세요? 예? 그 본성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평생 내 자녀한테 회초리 한 번도 안 들고 키웠어. 그 부모는 천재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잘 키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건 공통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안 맞고 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육의 기준 우선 먼저 직업교육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몸은 죽이는 게 있고 영혼이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럼 몸이 죽고 사는 문제 그 몸의 생명 또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은 태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그 육신의 생명은 유지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되었는데 7, 80년 먹고 사는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뒤에 직업교육이죠. 그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런 직업교육 이거는 우리의 의식주 이것을 해결하고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그게 치중되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모두 다 출세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갑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친구들도 쫙 보면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에쿠스 다니는,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그냥 저처럼 대학교 가느라 그 고생에 공부하고 뭐하고 그래도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역시 밥 3끼 먹고 옷 한 벌 입고 그죠? 밤에 그냥 베개 베고 자고 그죠? 아내와 함께 살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이제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라면 먹을 뿐이죠. 하여튼요. 잠언 30장 한번 봅시다. 잠언 기왕이 찾았으니까.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렇습니다. 허탄, 형식적인 신앙생활.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지금 현재 예수님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보다 나는 더 어렵게 지금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보면 예수님의 어떤 33년의 그 생애를 보면은요. 생애를 보면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어떤 옛날 그 집 그런 것이 시골에 가면 남아있는데요. 그런 집에서 그냥 옷 뭐 한두 벌 있을까? 먹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 아주 제빠띠라고 하는 그 무교병 빵 있죠? 그냥 부은 거에다가 그 카레 같이 생긴 거 그거 찍어서 잡수시고, 그죠? 그러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이제 물고기, 그것도요, 좀 여유 있어야 사 먹습니다. 뭐 그런 등등 해가서 잡수시는 거, 입으시는 거, 주무시는 거, 그때 에어컨이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 얼마나 더워요, 거기. 에어컨이 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그 기준을 적당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위치 속에 다 넣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은 모두 다 서울대 가도록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다른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누가 전도해?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다 쓰신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서울대 가서 전도를 하든 또는 뭐 무슨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든 또는 대학을 못 가서 전도를 하든 그렇잖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우리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잠언의 기자도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낮추지도 마시고 높이지도 마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나를 아주 가장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때를 나를 가장 높이기도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은 아주 사업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버는 돈을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또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분들은요 그 위치에서 있으면서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쉽죠. 제가 학교 선생이 있을 때 학교 아이들한테 전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그 높은 위치도 주시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내 아이의 상황을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어떤 아이한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이의 두뇌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IQ 테스트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저는 머리 진짜 나쁜 아이도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보이 소년 연습장 한 장 내내 계속 막 했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시험이 났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소년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옆에 뭐라고 써야 돼? 보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말자고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럼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그냥 굶어 죽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 말고 그 아이에게는 다른 걸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어떤 뭐가 있으니까 있는 대로 그렇게 하자 그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쥐어박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래갖고요. 아이들 지금 그 병원에 가서 그거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에게 이거는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교육은 어떠냐? 신앙교육. 이 영혼의 생명을 위한 신앙교육. 예,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성경 모르고 천국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뭐에 따라서 달라요. 첫째, 칠판이 있으니까 그냥 칠판에다 쓰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야 구원받는 자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근데요 이게 흔들립니다 아이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하나님과 나하고는 결코 맞먹을 수 없는 너무너무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사도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세요? 그러니 내가 좀 뭘 해서 내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게 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쐈는데 여기까지 화살이 못 가.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말해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다.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절대로 못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라 그랬죠? 아니?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봤더니 죄만을 짓는 죄인.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 여기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평생 내가 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 자신이 해봤자 별것이 아니구나. 내 가슴 속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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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헛되도다. 돈을 벌어봤자 예, 그거는 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낙이 있냐고요. 공부 많이 해봤자 그건 피곤만 할 뿐이다고요. 그죠? 아, 안 그래요? 아, 성경이 나오는 말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요. 또는 권력을 잡아봤자. 그잖아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왕, 그 권력보다도 전도자다. 이거를 솔로몬은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내 자신이 어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근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요, 예, 중학교나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전도 집회 내용 물어보면 많이 알 것 같은데, 몰라요. 희한하게 몰라요. 그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몰라요. 그 이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이 몇 개냐? 세 개요. 그 뭐 세 개면 어떻고, 네 개면 어떻고, 다섯 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뻘로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물론, 그건 뭐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자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으로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도 해보고 별거 아니구나. 죄도 져보고 그러니까요. 죄인이라는 사실과 세상이 별것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압박과 서름 속에서 조용히 떠들지 마. 여기 성교회는 특히 또 떠놓고 돕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하면 그냥 그 애들은 얼마나 혈기가 많아. 이걸 뭘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압박과 서름 속에 있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있잖아요. 세상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요거를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죠? 네,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몇몇 사람들 병이나 고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신 일. 그것이 뭐예요? 나와 연합이 돼야 돼. 나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나와 결합이 돼. 이게 바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글이 되어 있어요.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났다. 물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 그게 이제 구원받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여기까지 되어야 그 뭐예요? 여기까지 되어야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잖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 안에 계셔. 이걸 보고 이제 뭐라냐면 임마니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니엘. 그러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예,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잘못하면 있잖아요. 이것만,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살았다. 그런 구원받은 줄 알아요. 지금요 제가 놀란 것은 기독교 그 방송 텔레비전을 보니까 영원한 속죄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얘기합니다. 예. 그럼 다 구원받을게? 예.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즉 성령이 함께한 신앙이냐고요. 우리 아이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목사님이 신당으로 오신다. 그럼 첫째는 뭐부터 해요? 청소부터 하죠. 맞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 속에 뭘 청소합니까? 뭘 청소해야 돼요? 죄를 청소해야 돼요. 죄 청소는 내가 스스로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털끝만한 죄도 없이 싹 청소해놓고 깨끗이 씻어놓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함께 살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너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너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자녀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있으면 나타나기도 있다는 겁니다. 제 안에 웃음의 영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웃음의 영이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웃을 겁니다. 그죠? 슬픔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거룩이라고는 구별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구별된 삶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 구별된 삶의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절로절로 감나무에서는 감이 절로절로 열리듯이 그잖아요?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신앙교육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한 3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다른 뒤에서는 이거 갖고 앞에는 엄청 넘어가고 뒤에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보세요. 이 가이오.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 사랑하는 자요. 지금요, 이 가이오는요, 식주인으로서, 이 가이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은 사람한테, 범사에 잘 되고, 깐깐하기를 깐깐하다. 그런다고 되겠어요? 여기서, 자, 이 사도 요한이요. 세 번이나 이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 두 절 사이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영혼이 잘된 이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이게 먼저고 그렇잖아요.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먼저고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고 그럴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경 너무너무 모릅니다. 저희들 부모님들요. 그래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요. 아이들이 그래도 말 잘 들어요. 중학교 정도 오잖아요. 한번 뒤에 와서 자기 자녀가 참빈 말씀이나 말씀 듣는 거 한번 지켜보세요. 건성이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럼 저는 아주 그냥 개고품을 풀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범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신명기 8장 4절 봅시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이요 밖에 갔다 온 아이에게 너 밥 먹었냐? 그건 물어보죠. 근데 오늘 너 성경 읽었냐? 그건 안 물어봐. 그죠? 너 암송했냐?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먹이자고요. 하나는 만나, 밥을 먹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뭐예요? 말씀을 먹이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시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 한번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주 고민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에 수능 보고 대학에 떨어질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떨어질 것을 하면 좀 이상하네. 떨어질까봐 계속 앞날을 미리 땡겨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자. 그거는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혹시 떨어지면 그때 괴로워하더라도 미리 땡겨서 괴로워하지는 말자. 그죠? 안 그래요? 미리 땡겨갖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 낮추는 거면 낮추는 걸로 높이는 거면 높이는 걸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그런 것들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면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워나지 못하면 야 여기는 가지 마라 저기는 가라 뭐하라 이렇게 해봐야 뭐 소용 있겠습니까? 어떤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키워놓으면 그 아이가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겨나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우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누구를?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이제 36절이고요. 3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는 다음에 자녀를 이란 말이 거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부모가 가져야 될 우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학교의 현실은 어떠냐. 양적인 팽창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놓치는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몇 가지 충격적인 걸 좀 보여드리더라도 우선요 여름 성경학교 수양회 참석 현황 좀 보여드리고 본방학 때 전도집회 참석 현황 그리고 학부모 교재 참석 현황 그리고 학생 출견 및 인원 변동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통계를 보면은 다들 놀라실 겁니다. 아셨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름 성경학교 수양회 참석 현황을 보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참석 현황을 보면은 우리 설교의 재적 인원의 2005년도는 73%가 참석을 했어요. 2006년에는 62%가, 2007년에는 46%만이, 그리고 2008년에는 55%가, 2009년에는 64%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부부터 아이들이 여름 수행의 참석률이 그렇게 95%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이가 그랬을까요? 부모가 그랬을까요? 예? 아, 물어보려면 안 하죠. 그래서 참석률이 지금 이렇게 2007년을 기점으로 저주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부는 어떨까요? 3, 4, 5, 6학년, 3학년은 47%. 이거 대전으로 보내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공주로 3학년 보냅니다. 그러면 4학년 어떠냐? 69%, 72%, 6학년쯤 되니까 82% 됐어요. 예, 요 정도 되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를 놓는 걸 조금 맘 놓는가 보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전지전능합니까? 예. 하여튼 개가 67%, 33%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이죠. 너무 심한 말입니까? 전국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여름수양회를 봅시다. 1999년부터 통계를 잡았습니다. 제가 교회학교에 입기 시작한 때부터 잡았는데 우선 중등부 겨울수련회는 중등부 그때 겨울수련회한테 1,0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2,000명이 늘었습니다. 양쪽으로 굉장히 팽창했죠? 고등부는 역시 그때 1,000명이었는데 고등부는 역시 3,200명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인원이 줄게 성장을 해서 약 1,200명 정도, 1,400명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여름수양회는 여기 지금 이게 여름수양회 여기 중등부, 고등부 통계는 안 나오고 여기 지금 합쳐서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 통계를 전체로 보면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999년에 2,000명인데 지금 이제 약 6,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겨울 수련회 엄청난 양적인 팽창이죠. 그죠? 여름 수양회는 2,500명 정도에서 약 6,000명 정도로 지금 팽창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적인 팽창입니다. 전국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아세요? 전국적으로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이 그래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적게든 뭐하든 날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런다면은 우리 봄방학 2월 달에 하는 전도 집회는 어떨까요? 어린이 학생들 참석률인데 2008년도 이게 이제 2년 전입니다. 그 이전도 있는데 2년 전은 초등부는 65%, 3, 4, 5, 6학년만의 통계입니다. 초등부는 2008년은 65%, 2009년은 79%, 그리고 지난번에 2월 달에 했었던 그건 80% 퍼센티지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요, 부모가 초등학교 때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여튼 구원 받는 데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억지로 데려다 놓기도 하고 막 이런, 그래도 100%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중등부에 와서는 어떠냐? 예, 2008년에는 56%입니다. 2009년에 56%, 2010년에 55%, 약간 반 이상 상회하는 그 숫자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 45% 아이들은 안 옵니다. 그 안 온 아이들은요, 대개 여름 수양에도 안 옵니다. 아세요?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 책임일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안 참석하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에 그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될 얘기예요. 고등부에 와서는 어떠냐? 더 많이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잖아요. 2008년엔 평균 참석률이 29%였습니다. 한 반에 한 명, 두 명, 세 명. 안 온 반도 있고 담임이 아주 애 같아서 집으로 다 전화하고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학원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1년 전 학원에서 공부했던 거 지금 생각납니까? 안 나요. 1년 후를 생각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내년 가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 그러면 그 잊어버린 거 다음에 공부 안 하냐 하거든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공부할 때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예,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못 믿고, 예. 그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죠, 이게. 2009년에, 예, 그렇게 노래를, 작년에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42% 많이 됐죠. 이것도 고마워요. 올해는요, 2010년에는요, 예, 2010년에는 고등부, 2010년에, 그때 기간에는요, 학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35%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 어둡다? 예? 저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학부모 학교를 하느냐?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교회 학교 교육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인들 또 5천 명 정도 되는 전국 교회 학교 교사들의 공통된 지금 생각입니다. 이대로 교회 학교 교육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평균 참석률이 여기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2008년이든 2009년이든 2010년이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갈수록 그래프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 줄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 니들 뭐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도 교회학교 교사가 있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감하시죠. 교회학교 교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찡찡거리고 좀 보내달라고 실제로 찡찡거리면서 합니다. 저희들.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유로 그냥 오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은요, 꽝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학부모 교재 참석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2009년 작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올해 2010년 1학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평균만 보겠습니다. 52%. 예, 작년 2학기는 42%. 그 다음에 올해 1학기는 53%. 아마 올해 2학기는 한번 보겠어요. 이 학부모 교육 한번 좀 올라가는지. 역시 46%밖에 안 되지 않나. 매년 이걸 통계를 보면요. 예, 학부모들이요. 뭐 학부모 교제하니까 예, 1년에 두 번씩 오시라. 그렇게 해도요. 반. 1학기 때는 반 정도 오시고요. 2학기 때는 반도 못되게 항상 오십니다. 오시는 분은 여기 다 계셔요. 늘 잘 오셔.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는 항상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잘하시는 분은 너무 잘하셔요.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예, 이 교회 학교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신, 나는 원래 잘하니까 이번 빠져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잘하셔야 못하시는 분도 더욱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부모 교재, 이게 지금 얼마만큼 학부모들이 관심도냐, 그거에 대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애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크게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심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쁜 그날따라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렇게 위안을 삼고 넘어갑시다. 보세요. 학생 출전의 인원병동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 중1이었던 학생들이 2005년도에 고3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 아이들의 출석률입니다. 중1이 약 85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중2, 중3, 고1, 고2, 고3 지나면서 고3 때는 61명 아이들이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몇 명은 어디 갔냐 그 말입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이 아이들이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하죠. 전도해서 새로운 인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석률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사실은 실은 원래 중1에 있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숫자는 이것도 훨씬 더 작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2001년도에 중1이었던 아이들은 95명 정도 나왔는데 53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죠? 엄청 줄었습니다. 이건 평균 출석률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중1이 80명 정도 왔는데 고3 되니까 51명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중1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2008년도인데 110명 나왔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학년이. 그런데 고3 되니까 6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야, 약 50명의 애들이 어디 갔느냐고 말입니다. 어디 갔냐고요. 이건 통계니까 누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계속 출석률이 계속 누가 기록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이게 위기 아닙니까? 2004년에 중1이었던 아이가 고3, 2009년에는 97명, 평균 중1 때 시작을 했는데 68명. 예. 그리고 현재 2005년대 중1이었던 학생들이 88명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남았죠? 64명. 그죠? 요즘요 교회학교가 이제 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것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은 중1 때 68명이면은 전도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늘어서 고3 때 가서 100명도 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고3 학생들이 또 대학부나 청년에 붙는 숫자는 더 작습니다. 예? 더 작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내 아이가 그냥 두면은 잘 될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훌륭한 다윗 왕, 얼마나 다윗 훌륭하십니까? 다윗 왕, 그 아들, 큰 아들, 이름이 암논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암논. 제명대로 못 살았죠? 그 둘째 아들 압살롬. 그것도 제명대로 못 살았죠? 그다음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역시 제명대로 못 살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요.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예,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지는, 예, 장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 그 위대한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죠?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들도 아들이 다 훌륭한 큰 게 아니다란 말이야. 그러면 내 아이는 그 훌륭한 다윗 왕 밑에 자란 자녀도 그런데 내 아이를 그냥 두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과연 상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냐고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건 결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책자에 보면은, 예, 유치부 또는 초등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예, 그 자녀 교육이 있고, 예, 또는 그리스도인의 청소년 자녀 교육이 있고, 그 자녀 교육 있잖아요. 그 책자에도 이거 자세히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나한테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나한테 누구냐? 우리 아빠. 여기 잠깐 봅시다.
제가 죽은 것도요.
빠뜨빠뜨해요.
입에서 연기가 나요. 깜깜할 때가 나요.
나 보고 자꾸 강아지네요.
이들 이래 잠만 자요.
정말 우리 아이에게 비친 아빠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죠? 예. 근데 예.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도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spiritual father. 예. 저보고요.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모신대요. 생각한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또 이완 목사님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다고. 어? 그리고 이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실은요 그것은 그들이 정서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실제로 붙들고 가르칩니다. 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소개할 때 나의 교사이자 스승이자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비치는 모습이 나를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으로, 교사로 비쳤으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 본 사람도 있는데,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이것 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우리 교회 학교 홈페이지. 이건 유치부 5세 학년 아이입니다. 여기는 그때 고3 학생입니다. 15명이거든요. 15개 학년. 주여 구하옵나니. 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뭘로 크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은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아주 잘 되고 신앙도 좋고 1번입니다. 2번은 세상에서는 그냥 그래도 신앙이 좋은 아이로 나는 키우겠다. 3번입니다. 아, 2번이죠. 3번은 신앙은 별거더라도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그렇게 키우겠다. 3번입니다. 4번, 우리 아이를 신앙도 별로, 세상에서도 출세 뭐 별로 그렇게 키우겠다. 이 4번입니다. 몇 번의 목표를 두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예,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죠? 예. 롯은 어떻게 했어요? 예, 신앙을 손해보더라도, 세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4번으로 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맨몸으로 나왔죠. 예, 4번으로. 보세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예, 나사로를 하나님이 1번으로 보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 죽어서 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 요즘 사는 우리 현대인들 다 대부분 나사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회사 들어가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월급 먹고 살지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개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아주 행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와서, 야, 뭐, 교회 다닌다고? 뭐 한다고? 자꾸 건드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부자는 어땠습니까? 신앙은 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출세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어디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4번으로 보냈습니다. 잘 보세요. 요셉을 어떻게 쓰게요? 완전히 뭐 세상에서 출세, 뭐 감옥에 보냈던, 뭘 보냈던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모든 다 견디고 요셉을 하나님이 결국 어디로 보내세요?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뭐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 이본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번에서 끝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예. 세상 출세의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본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경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교회학교의 목표가 2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1번이 아닙니다. 세상 출세 면에서는 손에 보자는 말입니다. 1번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맡으신 것이다. 예.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1번으로 보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모세는 어때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하는 그런 것들,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내셨어요. 솔로몬,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내셨어요. 다윗,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루디아, 신앙을 선택했죠. 루디아가요, 그때 당시 외국 무역회사를 차려서 외국 무역을 하는 갑부입니다. 예? 더욱 번창했죠. 그래서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엄청난 돈을 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루디아.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앙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예. 세상에서 좀 살 거 생각했죠? 그날 죽었습니다. 예. 아시죠? 지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2번에 남습니다. 홈리와 피누아스. 예, 4번으로 차버렸습니다. 요엘과 야비야, 4번으로.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예,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1번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사울이나 압살롬, 3번을 선택했는데 4번으로 갔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1번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비멜렉, 세상 출세를 위해서 다 죽였죠? 하나님이 4번으로 차버렸습니다. 세례요한, 1번으로 간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뒀어요. 욥, 그 모든 고난, 시험을 다 마친 후에 1번으로 보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살로니케로 갔죠?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예, 가룟 유다. 진짜 이 사람 제일 억울할 거예요. 지옥 밑창에 들어가서 정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엄청난 천국의 영광 속에 있어야 마땅한 그 사람은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번으로 갔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은 1번으로 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2번입니다. 예,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전부 3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에 있지도 못하고 4번으로 갑니다. 아세요? 자, 보세요. 대부분 1번을 선택하는 학부모는 말은 1번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3번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집회하면 안 보내는 거예요. 말은 1번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3번이요.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아세요? 이것은 널리 널리 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를 아이의 어떤 공부의 목표를 1번에 두지 말고 신앙생활을 1번에 목표를 두지 말고 2번에다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살면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때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1번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냥 여기 앉아계신 우리들처럼 그냥 2번에 두기도 하고 그죠? 여기 1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1번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걸 굳이 일본에 만들라고, 되지도 않으면서, 예, 그러지 맙시다. 이게요, 우리 부모가 어디다가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가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돈도 잘 두고, 예, 예,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죠? 자, 성경 시편 17장 봅시다. 시편 17장입니다. 14절. 시편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좋은 부모의 얘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할 때 이게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받는 그게 진짜 상이지. 이 세상에서 개근상 타오고 우등상 타오는 것이 그게 진짜 상이겠느냐. 물론 그거 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안 타는 것보다는 타는 게 낫죠. 그런데 타려고 맞먹는다고 됩니까?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맘먹으면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맘 안 먹으면요 안 됩니다. 예, 제가 옛날 외고에 있을 때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1등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수능 보면은 이제 1등 되겠죠? 그죠? 1등 되면은 예, 저기 하려고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한 거 뭐니 취재를 싹 해놔요. 예,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발표되고 딱 그러면 1등 되면 딱 이제 보내려고.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보면 다른 사람이 1등입니다. 그죠? 공부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모의고사 봐도 1등 안 한 애가 또 1등이에요. 성적이 더 잘 나와. 맞습니까? 예. 물론 그 아이가 1등 할 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맘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요. 실은 우리 자녀들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의 기쁨의 어떤 부모님들의 기쁨의 원천을 자, 요한 3서 다시 한번 갑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로서 가져야 될 자녀에게 대한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출세해서 어떤 대기업에 취직되고 높은 연봉 받아가면서 예, 그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더 큰 즐거움은 뭐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거기다 목표를 두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원래요, 교육은 터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의 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죠. 예, 그리고 가족 교육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맹모 삼천지교다. 그런 말 있죠? 교육을 위해서 그 맹자의 어머니는 예,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 환경이 어떠냐. 물론 세상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환경으로 이사도 가고 어떤 환경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교회랑 주변으로 몽땅 다 이사오라는 말은 아니겠죠? 또 그렇게 얘기 들으면 또 저는 또 곤란합니다. 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이냐?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그 터, 그 환경,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중 하나 아까 예,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예? 부모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죠? 부모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 요 얘기는, 부모의 화목, 요 얘기는요, 내일 더 자세히 들을 겁니다. 그리고 질서, 요것도 내일 더 자세히 얘기를 들을 겁니다. 신앙생활, 요것도 내일 더 자세히, 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터 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 가정에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학교라는 겁니다. 가정이. 예? 가정이. 아까 읽은 것처럼 성경으로 정말 이제요 가정에서 우리 그 학부모들이요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자 우리 교회는 교회의 어떤 신앙과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죠? 가르치려면 무슨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먼저 읽고 먼저 배우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니까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훨씬 더 튼튼해지는 영광스럽고 몸된 흠없고 영광스럽고 티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사사기 13장 8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로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예, 나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으냐? 우선요 한 2세 정도 영아기라고 그래요. 영아기 때는 거기까지는 부모가 보육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 커가게 아이들 그때는 큰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젖달라고 울고 그죠?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럴 때는 보육자죠. 이 아이들이 100%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낯다리는 아이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안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 울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 실은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영아기로 돌아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더 의지하는 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하여튼요, 우리 아이 영아기 때, 예, 이때는 보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아기 때, 한 4세 정도까지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쳐요. 천방지축이죠. 막 피아노 위로 올라와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다 다리 부러지고, 그죠? 뜨겁든 멀든 막 하면은 막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한눈 잘못 팔으면 아이가 다쳐요.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녀에게 눈을 띄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년기, 그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런 때, 그는 양육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때 원래 이 유년기에 되면 그때를 이제 제1차 독립선언 시기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제 나 혼자 한다고, 뭐 내가 한다고, 너 못해, 엄마가 이렇게 싫어, 뭐 하면서 내가 한다고. 그럴 때 자기가 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굳이 그 뭐 밥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겠다고 그걸 부모가 굳이 뺏어갔다면 결국 울리기만 했지. 좀 흘리는 과정이 연습할 때 흘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 뭐 그때 흘린다고 평생 흘리고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1차 독립선언 시기인데 그때 독립할 수 있도록.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시편 58.3절에 있는 것처럼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뭐요?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제 죄성의 죄열매가 점점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매를 버는 거죠. 예.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매가 통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매가 통합니다. 그 매가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성경에 매를 대라고 했다고. 무조건 애가 잘못하면 매를 붙여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훈계해야 돼요. 예? 그래도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권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 또 세 번째. 그리고 훈계를 해야 돼요. 네 번째. 그리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징계를 내려야 돼요. 징벌을 내려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예? 잘못할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애가 기죽어서 못 씁니다. 뿐만 아니라 애가 스스로 이 발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매를 대야 됩니다. 매를 대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자, 징계하느니라. 그죠? 하여튼 이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아이가 잡아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 봤는데 그건 어릴 때부터 아주 모닥스럽게 때립니다. 애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애가 걸어다니는 아이입니다. 근데 애가 자꾸 막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데리고 나가더라고.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했는지 딱 들을 때 끼스 소리가 나고 예, 봤더니요 모작스럽게 때려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나? 만약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은 절대로 매를 대지 않도록 그것을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린이 전도집회 하잖아요. 네팔에서도. 그러면 그 교사 있잖아요. 그 네팔의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이야 민망할 정도로 그러면요 삑줄하네. 그대로 말 그대로 들어버려요 그냥. 예. 근데요 아이들 진짜 요즘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하여튼 예, 수준은 다르지만 아이들이 이 고집 부리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그때가 있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렇지만요 그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부모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학교 선생했을 때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요 그냥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은 막 물건을 내던지고 성질 부리고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해주고 또 할 수 없이.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사달라는데 고등학생입니다. 부모가 안 사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 음이야, 금이야, 옥이야 키운 그 아들인데 그 돈이 없으면 못 사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사고 날까 봐. 그잖아요. 그래서 못 사주는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학교에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뿌리쳐놨습니다. 그럼 양쪽 학부모 이제 부르잖아요.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학부모는 그 학부모한테 그건 이제 옆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아이가 보면서 그 저쪽에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달랄 때 사줘야지. 이야 내가 쫓아와서 그냥 이게 울컥 올라오는데 참았습니다. 예, 그런다니까요. 이거 잠깐 한번 봅시다.
안 뻗어진다 놓고
으가지마
아빠 먹고 하자 떼쓰지 말고 서
으가지마 나고
그래 갖다 놔 빨리
엄마 바보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잘못 좀 말고 아빠 먹고 하자 놓고 아빠 먹고 하자 치고 땡겼어
병상에서 일어난 아빠.
닥쳐. 닥쳐.
우리가 한번 딱 벌써 지기 닥쳐.
왜 잘못된 자기는 아빠로 가봐.
왜 잘못된 게 많이 안 된다.
아빠, 만나주자.
아빠, 만나주자. 닥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못을 깨우치고 했을 때는 꼭 안아주라는 겁니다.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딸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엄마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있는 요즘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외동딸의 낯가림이 안쓰러워 오냐오냐해서 생긴 혜령의 홍소구지.
혜령아, 예쁘게 말해야지. 누가 소리 들어? 혜령아, 그 엄마가 하는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 난 혜령, 엄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싶어? 혜령이 엄마 안 보고 싶어? 혜령아, 잘못했을 때는 엄마한테 엄마 얘기 들어야지.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얘기 안 하면 엄마 비누방울 뺏는다. 빨리 말해.
나 말하기야.
오,
혜령아 혜령아 안 났어.
엄마 대령이 싫어. 엄마 소리 좀봐.
아, 저기야.
엄마는 혼날 때 혼나야 되죠. 엄마 누가 엄마한테 소리 들려? 엄마 잘못했어.
혜령이 엄마가 싫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혜령이 엄마
멀리 있어.
엄마 멀리 있으면 안 돼. 자, 소리 안 들을게. 그래, 이제부터 예쁘게 말할게요. 그래,
이제부터 예쁘게 말할게요.
아,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모셔피지도 엄마한테. 엄마한테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가 보통 만 2세에서 6세에는 우는 좌절도 배우는 시기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요구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님이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거는 이제 좀 적당한 선에서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너무 엄마가,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게 되면 아이는 밖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허탈과 좌절과 많이 맞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뭘 줄래 줄래? 이거 먹고 있어봐. 엄마가 빨리 갖고 올게. 들고 먹어줘. 그래.
엄마가 먼저 줄게.
엄마가 보니까 엄마 없이 사는 아가도 있더라.
엄마만. 엄마.
그 엄마가 한번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먹어.
싫어.
그럼 먹지 마.
싫어. 안돼.
엄마가 한번 먹여줄 테니까 내가 들고 먹어.
나물이야.
그럼 어떻게 할?
나물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엄마가 계속 먹.
엄마가 계속 먹여줄 순 없어요.
싫어.
넷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자, 이제 그럼 엄마 한번 먹여줄 텐가 내가. 그럼 엄마가 몇 번 먹여줘?
많이 먹여줘.
그 한 번 많이 먹여줄 텐가 내가. 그렇지 않으나. 뭐가 싫어?
싫어. 한 번만 먹여주는 거예요.
싫어가 어쩔 수 없어. 아픈데 왜 그래?
엄마랑 먹여줘.
엄마랑 같이 자고.
같이 자기요.
그러면 안 해.
싫어. 엄마만 먹여줘.
알았어. 그럼 갖다 놔주자.
싫어요.
못 준다.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못 준다며.
먹고 있어요.
못 준다며.
먹고 있어요.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들었어? 이리 먹어.
맨날 먹여줘.
엄마가 한 번 먹여줘.
예, 두 번.
우리 나사리는 거 들고 먹어봐. 좋아. 엄마. 좋아, 엄마. 너무 많이 먹어. 그치? 이렇게 잘 들고 먹으면서 왜 그래? 끊어져 가야지. 아빠인 것 같아. 저 내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그치? 아유, 그랬더니 되게 맛있지? 아유, 잘 먹었네. 의학적인 치료도,
얘도 구원받을 미천 벌고 있죠. 아이들 속에 이 죄의 기질이 갈수록 나오는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아주 잘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1차 독립선언을 지나서 이제 아동기에 오죠. 그럼 초등학교 정도 됩니다. 그 아동기에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가면 처음 보기 시작하죠? 옆에는 100점 맞아 왔는데 자기는 70점밖에 못 맞았어. 자기 자신도 좌절이 되는데 집에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야! 누구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큰 좌절을 계속 아이들이 받아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저기 때는요 자신감을 길러주는 초등학교 때는 있잖아요 위로자가 부모님은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야 모두 다 100점 맞으면 시험 볼 필요가 뭐 있겠냐? 제 100점 맞는 애도 어떤 늘 100점 맞는 거 아니야? 너 왜 100점 못 맞았지? 내가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그럼 너도 100점 맞고 싶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0점 맞아? 아, 공부해야죠. 스스로 깨달아서. 아, 나도 그것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 위로자 역할을 아동기 때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오면은 그때 이제 제2차 독립선언을 시작하죠. 예, 이게 이제 옛날에 말한 사춘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만 봤는데 다른 집 가보니까 더 잘 살아. 그리고 다른 집, 친구네 집 가봤더니 뭐 없는 거 없어. 막 그냥 걔를 위해서는 뭐 다 있고 집에 와서 이제
속에 이제 불만이 꽉 차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주면, 아빠가 나한테 해주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 네. 그잖아요. 밖으로 눈을 돌리면서 엄마 아빠가 별것이 아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죠? 예.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것들은 다 심한 것만 표현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예, 잠깐 봅시다, 한번.
내가 왜 이렇게 엄마 속 생겨, 정말. 나 이거 맞는다, 나. 너 힘들어,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네?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 근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아,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그게 다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전 방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장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뺏으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그 늦게까지 나가서 기다려줬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이 사람 붙잡고. 서진아, 엄마 얘기하고 싶어.
항상 만나는 건
내가 엄마였다.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이는 절대 이렇게 안 될 거야. 자신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에, 이것이 어릴 때부터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표출에 나오는 거예요. 분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심한 경우죠. 심한 경우죠. 그렇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다 있는 겁니다. 이 청소년기 때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이 멱살 두고 싸우냐? 예, 어느 경우에 이제 옛날에는 매를 대서 하다가 이제 엄마가 있잖아. 매를 대려 그러면 애가 탁 잡습니다. 그럼 엄마가 기가 죽어요. 그때부터는 매 못 댑니다. 그죠? 아버지도요, 매 대다가 아버지 하면 딱 잡고 아버지가 힘이 더 세지면요, 아버지 그때부터는 매 못 댑니다. 기 죽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때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부터는 말로 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대개 이 자녀들이 요 시기쯤 되면 이제 부모들은 장년기에 들어갑니다. 그 장년기가 제3차 독립시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갈등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장년기 정도 되면은요, 이제 돈도 벌었어. 그래서 뭐 집도 좀 장만하고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예, 아내를 탁 바라보니까, 아이고, 내가 원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예, 좀 호주머니에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요, 딴 데 눈 돌리는 거예요. 또 이제, 예, 그 집에 이제 엄마도 애들도 안 알아주지. 저렇게 문 꽝 닫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요, 장년기 정도 되면은 회사나 어떤 일터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남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고 또 사업상 술자리도 하고 뭐 이랬는지 이러거든요. 빈집 증후군이죠.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이 집의 식모냐? 내가 이 집에 애 낳아주러 왔냐? 나는 누구냐? 이런 때입니다, 이게. 이때. 이 시기가 바로 장년기. 그러면서 예, 남자들이 이제 밖에 이제 외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게 장년기. 이 그것도 또한 독립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중률이 제일 많다는 거죠. 야, 이제 뭐 벌을 만큼 벌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하자. 내가 원래 이 일은 하고 싶은 게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했는데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직률이 되고, 예. 그리고 이혼이 늘고요. 나 중심으로 다시 이게 열병을 앓는 제3차 독립선언의 시기, 작년기. 요때 아이들은 제2차 독립선언, 청소년하고 이게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얘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이제 막 이게 극과 극으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화는요, 뭐를 통해서만 해야 되냐. 자, 천년 전에 그리스도인과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교제가 됩니다. 아시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통하면은 아이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성경 중심으로 그 안에 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청소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뿐이 하나님만이 못 잡습니다. 이 sinful nature, 이 본성을 누가 잡을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죄성을 누가 잡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복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그걸 통해 교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다면 우리 아이들 교육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 해야 될 양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내일 이어서 또 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던 우리가 낳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죠. 그에 대한 답은 또 내일 오늘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칩니다. 내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성경 말씀 중심의 학부모 교육 수강 신청서가 내일 오전에는요, 내일 오전에 몇 시인지 잘 아시죠? 내일 오전에는 학부모 학교 어머니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오세요. 예. 아버님은 오시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교실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오세요. 예, 어머님은 좀 오시지 마세요. 아버지들하고 톡하놓고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 신청서를 올 텐데 이번요, 이번은 학부모 학교 1기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기, 2기 쭉 나갑니다. 지금 신입교사도 지금 20몇기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것도 학부모 학교도 지금부터는 1기생, 2기생 쭉 나갈 거예요. 우선 1기생은요, 첫분부터 많이 모집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기생은 소수, 아주 정예부대, 아주 생각도 못할 정도로의 소수입니다. 예, 그렇다고 3명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감당할 숫자의 어떤 소수를 이렇게 수강 신청한 거에 대해서 아마 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1기생이죠. 1기생, 2기생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모든 학부모가 이런 그 학부모 학교를, 이거는 학부모 학교를 입학하셔야 됩니다. 학교예요. 그러면은 입학할 때 돈 내요, 안 내요? 돈 내야 돼요. 돈도 내야 됩니다. 그 수업에 필요한 책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좀 간식도 들고 그러니까 그 뭐 약간의 돈을 좀 받을 것입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1기생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럼 1기생을 모집하면은 해서 그 짧은 과정이지만 더 길게 해야 되지만 보니까요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미뤄졌던 겁니다. 아시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먼저 학부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학부모 학교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